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39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네, 로마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아마도 이제 제3차 전도 여행 시기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제 그 마게도냐와 그 아가야 지방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지역을 이렇게 둘러볼 때에,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 지역들을 둘러보고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헌금을 이렇게 연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모았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준비하던 중에 아마도 이제 고린도에서 이렇게 작성이 된 편지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런데 이제 다른 뭐 갈라디아서라든지 고린도서라든지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는 어떻게 해서 여기에 교회가 형성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오순절 때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이제 은혜를 받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뭐 세웠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어떤 식으로 교회가 형성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도 바울이 아직은 알지 못하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교회는 우리가 이제 현재 생각하고 있는 번듯한 건물이 있는 어떤 그런 규모를 갖춘 교회였다라기보다도 아마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몇 가정씩 몇 가정씩 모이는 아마 소규모 공동체들로서의 교회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보낸 것이죠. 아마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이제 내려가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 그리스나 터키가 더 이제 위에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강원도 이렇게 북쪽에 있어도 서울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이 당시 유대인들도 지역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방향이 올라가는 방향인 거죠. 뭐 아무튼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잡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뭐 에베소라든지 뭐 고린도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을 따르는 일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앙과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라고 여겨 사도 바울을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루지는 못했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를 거쳐서 로마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 지금의 스페인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반대자들이 퍼뜨리는 어떤 소문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거짓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마 좀 이렇게 변론할 필요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로마서 전체로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복음, 자신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된 복음, 이 복음에 대하여 가장 적극적인 반대자였지만 이제 가장 적극적인 옹호자가 된 입장에서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변증하고 소개하는 데에 이 서신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요. 보통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는 이제 우리도 이렇게 보면 요즘은 이제 그런 인사 잘 안 합니다만 우리 이제 만나면 이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 별일 없이 잘 지냈냐 이런 뜻이죠. 혹은 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인사가 나왔나. 그러니까 밤중에 죽을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죽고 잘 살아 계시네요. 뭐 약간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식사는 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이런 인사 이제 예전에 종종 했죠. 그러니까 굶는 일이 많았으니까 이제 아마 뭐 그런 인사를 하지 않았을까 이제 싶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지중해 이 권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적으로는 이제 그리스 사람의 문화가 이제 아주 압도적인 것이죠. 그래서 공용어도 라틴어가 아니라 이제 코이네 헬라어라고 하는 시장에서 쓰이는 헬라어, 일반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가 이제 바로 이제 공용어인 상황입니다. 신약 성경이 그런 그리스 말 헬라어로 이제 작성이 됐죠. 근데 이제 이 헬라어에서 인사가 바로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런 이제 식으로 이제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카이인이라고 하는 이제 뜻인 그 발음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지금 헬라식으로도 한번 인사하고 유대인식으로도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강조하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2절과 3절, 4절에서 이 강조되고 있는 예수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이 부활의 능력,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이 적용될 때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헬라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미련한 자나 지혜 있는 자나 야만인이나 그 헬라인이나 문명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구분 없이 모두에게 들려져야만 되는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사만에서도 이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내용이 이제 1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마케도니아 반도,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에서 굳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필요 없이 그냥 거기서 배 타고 한 일주일 정도 가면 이제 로마인 거예요. 이제 그리스인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달리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글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여러 번 너희들한테 좀 가고 싶었는데 그 상황이 좀 그렇게 안 됐다. 그래서 너희가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왜 내가 너희한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냐면, 내 마음 알지? 내 마음 좀 알아줘. 그러니까 나 나중에 로마 가면 잘 대해줘야 돼. 이렇게 미리 큰 그림을 그리고 선수를 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사도 바울의 지금 이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눈에서 그는 이 당시에 보기 드문 사람이었던 겁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인종적인 경계, 특별히 이것은 이제 굉장히 이제 역설적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신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내용인데, 이 민족적 정체성이 이 배타성으로 사실은 이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어떤 면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자를 규정해서 쟤네들은 이방인이야, 쟤네들은 개야, 쟤네들은 돼지야 라고 규정하여 우리를 이렇게 규정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들의 어떤 자존심, 자기 자신들의 신앙, 자기 자신들의 도덕, 자기 자신들의 어떤 우월함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이 당시 이제 유대주의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거를 확 열어서 제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방금 말씀드렸던 거기 유대주의 사상에 젖어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범위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유대 민족을 넘어 훨씬 더 넓게 하나님이 펼치고 계신다,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여러분들의 인종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성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신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받는 연봉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인가에 상관없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에 빛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이 이렇게 결론이 맺어집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지금 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15절에서부터 사실 23절은 하나로 묶어서 생각할 만한 어떤 그런 구절 들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가르라고 하는 헬라 말로 이제 발음으로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계속해서 16절, 17절, 18절, 23절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는 영어의 for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15절에 나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 가서도 전하고 마게도니아 가서도 전하고 소아시아에 가서도 전하고 갈라디아에서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도 전한 안디옥에서도 전한 이 복음을 너희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듣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왜냐하면 나는 이 복음을 16절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됐죠. 예수님이 유대인이셨으니까,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헬라인에게까지 이어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이죠. 어떤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의인은 권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의인은 어떤 정치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경제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그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는 거다, 이런 뜻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열린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왜 믿음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나타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됐는가? 왜냐하면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을 넘어 헬라인, 뭐 로마 사람, 인종에 상관없이 모두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리라 라고 하는 이 우리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편성을 여기서 지금 뽑아내고 있는 것이죠. 보편성을 지금 추출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유대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로마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종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뭐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일 수 있고 당신은 노예일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많이 배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배우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사람이라면 당신은 당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왜? 이 복음은 모든 자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모든 사람은 다 보편적으로 죄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든 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 다시 말하면 죄의 지배 가운데 놓여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19절까지 20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이런 식의 핑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가 사람이라면, 네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네가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만물을 본다면, 네가 만물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언약 백성 혹은 선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도덕에 대한 어떤 관념을 주셨기 때문에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너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주를 경배해야 되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발뺌할 뿐더러 하나님의 자리에 마땅히 하나님만이 계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 다른 피조물들 그것들을 올려놓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다. 그 죄를 저질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을 섬기고 그들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아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우상을 섬기죠. 이 우상은 어떤 것들입니까? 짐승 같은 것들이죠. 동물 같은 것들이죠. 짐승과 동물을 우상으로 섬겨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섬겨 너희가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인류가 처한 바로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의 특징이 뭐죠? 우리가 금수와도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짐승의 이 특징은 그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생존만을 추구한다는 데에 어떻게 보면 그 특징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짐승의 특징이죠. 물론 이제 뭐 짐승에게도 이렇게 어느 정도의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만 인간과 비교해 봤을 때 타인을 향한 어떤 배려와 타인의 생명을 향한 존중 그리고 함께 같이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인격과 인격이 서로 만나 사랑하고 서로 자유를 주고 하는 이러한 관계들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런 짐승을 섬기는 인간들이 짐승의 모습을 닮아 어떻게 됐느냐? 금수 같은 모양으로 그들의 삶이 전락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인데 개처럼 산다는 겁니다. 사람인데 그 맹수처럼 산다는 겁니다. 타인의 생명에 대한 어떤 감수성 없이 자신의 어떤 이익, 자신의 생존만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삶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가 우상을 닮아가게 되었다.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쫓으며 살게 되도록 창조함을 받은 인류가 이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마치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바울의 중요한 지적입니다. 오늘날 그 우상, 금수를 닮은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인문학이 어떤 축적되어 있고 역사가 축적되어 있습니다만 여전히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타인의 삶과 타인의 생명에 대한 그 무감각한 어떤 그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말로는 다 창조론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 진화론자로 살 때가 너무나 많죠. 결국에는 다 적자 생존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어떤 경쟁에 의해서 살아남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타인을 짓눌러야 돼. 내가 생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의 삶이 짐승의 삶과 과연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상숭배 사실 근원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자리는 결국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라고 인정해야 하는 그 자리에 내 자신이 주가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나 스스로의 인생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 그리고 인류가 범죄하는 어떤 그러한 그 모습의 궁극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가 되자 어떤 형벌을 받는가? 24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아멘. 사실 이제 여기 이 25절 맨 끝에 구절은 약간 생뚱맞게 들어가 있는 것 같죠. 인간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 그리고 사실 24절과 25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것 자체로 형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형벌은 단순히 죄 그 자체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 감옥에 가게 된다 이게 죄가 아니고 그건 죄에 따른 형벌인 것이죠.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다면 죄를 짓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심판받고 있는 겁니다.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는 것 자체로 여러분들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그래 너희 멋대로 한번 해봐라. 내가 너희 삶에 개입하지 않아 보겠다. 내가 나를 섬기라고 준 자유를 나를 주인이라고 나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고백하도록 준 자유를 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데 한번 사용해봐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인간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서로가 서로를 욕되게 하며 자기 스스로를 욕되게 하며 자기 스스로를 망치고 자기 스스로를 패망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를 마치 짐승과도 같이 전락하게 하며 그렇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잘한다라고 그것이 마치 표준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 로마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의 주권을 주님께서 뒤로 물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의 주권을 뒤로 물고 다른 거짓된 주권이 이기도록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래 다른 주권이 너의 삶을 주장하도록 한번 해봐라. 우상이 너의 삶을 주장하도록 한번 해봐라. 너 자신이 너의 욕망이 너의 삶을 주장하도록 해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봐라. 그것 자체가 곧 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세계가 그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어떤 거부와 제재 없이 행하는 것 그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겠군요. 그래서 25절의 맨 끝부분에 나오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아멘 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왜 생뚱맞게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가 하면 주는 영원히 찬송할 분 우리가 높임을 높여야 될 분 높임을 받으실 분 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를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핵심은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 기준이나 윤리적인 기준으로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가 섬기고 싶은 주인을 섬기도록, 너희가 너희 스스로의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 두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바로 26절에서 32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로 저주받음이고 이것 자체로 심판받음입니다. 28절 한번 보실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이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그 모습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무엇입니까? 32절에 보시면 이들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여기는 바로 그러한 이런 이 자유, 그러니까 어떤 한 면으로 보면 불의를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통치를 걷어가심으로 탐욕을 행할 부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그것 자체로 저주받은 자유고 이 자유는 그것 자체로 심판받은 것이고 이 자유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처지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펼쳐지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이 말도 어떻게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개인이라고 하는 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크고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 인생이 마치 인간이 아닌 것처럼 아무 존귀함이나 아무 어떤 그 고상함이나 그 어떤 가치도 없는 상태로 전락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꼭 우리가 그 아침 그 일일 드라마를 보지 않아도 사랑과 전쟁 같은 그런 그 TV 프로그램을 보지 않아도 그것보다 더한 막장이 펼쳐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드라마 극작가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심한 막장이 사실 현실 속에서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이제 그 그리스의 이제 그 비극, 을 보면 사실 다루는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성이 깨쳐지고 많은 어떤 그 문화와 많은 철학과 이렇게 문명을 발달시켰던 그 그리스 시대에 비극이 유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단지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도 여전히 더 크게 남는 인생에 가지는 문제가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풍요로워졌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지적으로 풍성해져서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인간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더 예리하게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인생이란 결국 비극적인 것에 불과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결국 내가 죽거나 아니면 이 운명의 횡포에, 죽음의 횡포에 두려워하며 버티며 살아가는 게 인생의 전부인가? 라고 하는 그 성찰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러나 대안 없는 성찰, 대안 없는 분석, 대안 없는 비판, 대안 없는 이 날카로움만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인간이 처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문학적인 소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철학적인 소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제적인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의 삶에 대하여 만족한 것이 아니라 왜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인생의 비극성에 집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처한 딜레마죠. 그리스 비극 중에 이제 그 엘렉트라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 비극이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제자였던 칼 융이라는 사람이, 이제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얘기했고, 이제 칼 융은 이제 거기에 이제 얹어서 엘렉트라 콤플렉스라는 걸 이야기하죠. 오이디푸스도 이제 그리스 비극의 아주 주제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신탁이 주어지죠. 그리고 그 신탁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오이디푸스가 태어났을 때 먼 곳에 이렇게 보내버리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오이디푸스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와 동침하게 되는 그런 비극들이 펼쳐지죠. 그런 신탁 속에, 어떤 운명 속에, 이 정해진 비극 속에 벗어날 수 없는 게 인간이란 말인가? 이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그 일렉트라라고 하는 그 비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렉트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여잔데 자기 어머니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한국에만 막장 드라마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인류의 고전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다 읽어보면 결국 인생이란 이렇게 막장이구나라고 하는 이해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이 일렉트라가 자기 어머니를 왜 죽이냐면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이에요. 빠밤. 그러면 자기 어머니는 자기 아버지를 왜 죽였냐면, 복잡하죠. 자기 그 일렉트라의 아버지가 아가멤논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가멤논은 누구냐면 그 동생이 그 메넬리우스라고 하는 동생인데 그 부인이 헬레나예요. 아시겠어요? 헬레나가 트로이로 가죠. 그래서 헬레나 내 나라 하고 이 메넬리우스랑 그 형인 아가멤논이 그리스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바다 건너, 에게해 건너편에 있는 이제 트로이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트로이 전쟁이란 말은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가야 되는데,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막 풍랑이 일고 바다가 잔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는데, 이 아르테미스가 아가멤논에게 삐진 일이 있었던 겁니다. 신인데. 그래가지고 이 바다를 잠잠하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심청전에도 보면, 예, 딸을 바쳐라. 그래가지고 큰 딸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판본에는 바쳤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판본에는 무슨 이삭 바친 것처럼 이제 바치려고 했는데 이렇게 암컷 꽃사슴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뭐 아무튼 이 이제 제가 읽었던 일렉트라 그 비극에 의하면 바친 걸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렉트라의 엄마가 누구예요? 아가멤논의 부인이죠. 근데 아가멤논이 일렉트라의 언니를 바다에 바치니까 그 엄마가 거기에 한을 품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인간 가만 안 두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아가멤논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촌을 자기 정부로 불러들여 이제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가멤논을 침실에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러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어머니를 내가 이대로 볼 수 없어라고 하여 자기 남동생과 함께 죽인 사람이 엘렉트라입니다. 복잡하죠. 자, 그런데 이 집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들의 할아버지가 펠롭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마부에게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그를 죽이면서 이 마부가 저주를 하거든요. 이 집안에 저주가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신들이 이 집안을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보면 이 비극이라고 하는 현실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딸이 어머니를 죽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죽입니다. 처참한 이 인생의 현실, 이 비극이 지금 펼쳐지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이게 인간인가? 이 어디에 고귀성이 있고 어디에 인간성이 있고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다르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만한 근신상간과 살인과 이런 것들이 한 집안과 한 도시와 한 나라에 지금 응축돼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렉트라라고 하는 여인 개인으로 보면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어떤 설정되었던 이 어떤 그 운명의 구조,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신들의 저주, 자기가 이미 태어나기 이전에 결정되어 있었던 그 복잡한 집안의 어떤 그 이 콩가루 집안의 이 복잡한 이 가족사, 이런 것들이 이미 배경이 되고 이미 구조가 되어 그 구조 속에 한 말로, 한 바둑알로 들어와 있는 일렉트라로서는 사실 별로 할 것이 없는, 그냥 어머니를 죽일 수밖에 없는 비극적 운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렉트라도 계속 괴로워합니다. 나는 내가 어머니를 죽인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근데 나는 죽일 수밖에 없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의 이끌, 운명의 어떤 그 인도, 이 운명의 지배, 거길 벗어날 수 없는 이 구조, 이런 것들을 지금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 그 속에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이 상황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리스 비극의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지만, 오늘도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보니까 미세먼지가 굉장히 아주 이렇게 온 서울 하늘에 충만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미세먼지 만드신 분 있으세요? 없죠. 예. 단지 내가 여기 서울에서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어마어마한 미세먼지를 우리가 지금 들이마시고 있죠.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 이제 제가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 아이에게 이 공기를 맡고 살게끔 내가 계속 해야 될까? 정말 어디를 떠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제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태어난 지 몇 년 안 지났는데, 자기가 행한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이제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실제, 우리 인간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이 죄를 이렇게 병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미 나면서부터 이렇게 부모가 병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 병을 유전으로 받아 태어난 존재, 자기의 어떤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병들어 있는 존재.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인생 아니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거부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그럼 너 그렇게 한번 살아보아라 라고 허용하신 일의 결과, 우리가 그거를 지금 날마다 보는 겁니다.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인. 자, 그런데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구조를 주님께서 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볼 때 사실 어느 시대가 불안과 불만을 완벽히 떨쳐버린 시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이 한 20년 전에 태어났다면 지금 갖고 있는 불만을 가지지 않게 됐을까요? 인간은 언제나 아무리 학문이 발달하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아무리 좋은 정치가가 나타나고 정치 제도가 생긴다라고 할지라도 인생이기 때문에 짊어져야 되는 삶의 부조리함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담입니다만 여러분이 이렇게 어딜 간다고 해서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 가면 좀 나을까요? 아니요. 예, 뭐 어디 사랑의 교회 가면 좀 나을까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시대가 불만과 불안을 완벽히 떨쳐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최종적인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늘 어제가 되기 때문에 새롭게 하기란 선택이 아니라 사실 필수적인 내용인 것이죠. 언제나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죄가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이 발휘하고 계시지 않았던 은혜의 지배가 우리 가운데 발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래 어둠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뭐냐? 우상이나 다른 우상이나 다른 어떤 이념이나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혹은 네가 너 자신의 주가 될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창조주와의 관계 회복,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한다, 이것을 위해서 창조주가 구속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지배가 너희 가운데 이제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너희는 이제 그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그러니까 기껏해야 죽거나 기껏해야 이 죽음을 그냥 견디며 살아가는 정도로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권력관계 속으로 너희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구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향이 아주 깊이 새겨져 있죠. 우리의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면도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가장 내밀한 본성이 그것이 무의식이라고 부르든 하여튼 뭐라고 부르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향이 깊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가져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파멸로 가져갈 때가 너무나 많죠. 호모 인크루바투스 인세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루터가 즐겨 썼던 표현인데 자기 안으로 휘어들어간, 자기 안으로 왜곡된 인간, 스스로 왜곡된 인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으면 실타래가 좋은 그 주인에 의하여 그것이 이렇게 실이 펼쳐져서 실대계로 이어지지 않으면 막 엉키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꼬이게 하고 꼬이게 하여서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이 바울은, 로마서는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의 주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너희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셔서 스스로 너희를 망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데 너희 안에 진정한 타자가 회복되셔야 된다. 누굽니까? 높임을 받으실, 영원히 찬송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너희의 주인으로, 너희의 진정한 타자로, 너희의 진정한 너와 다른 존재로, 그러나 너와 다른 존재이시기 때문에 너에게 융해되거나 너에게 포섭되거나 너에게 조종당하는 존재가 아니시라, 너의 주인으로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고자 하시고 맺고 계시며 너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과, 진정한 타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너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구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죄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우상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창조주이시오 참된 주권자이신, 주재자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선택하라 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종용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펼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며 우리 자신이 혹은 다른 것을 우상으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길 때 우리의 삶은 파멸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답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사람들로서 살게 되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죽음으로 끝날 수 없고 하나님의 외면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라봐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며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선포, 그 주님의 다스리심, 그 주님의 통치를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심령을 다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